VOA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했습니다. 31일까지 이틀 일정인 이번 G20 정상회의는 2019년 이래 2년 만에 첫 대면 회의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은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올해 회의는 세계 경제와 보건,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가능 개발 등 세 번의 전체 회의로 진행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G20 정상들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전 경제와 보건을 주제로 한 1차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4개국 정상 간의 별도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8일 미국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4개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율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31일에는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한 2차와 3차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제13대 노태우 전 한국 대통령의 영결식이 30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정책 등의 업적과 88 서울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리는 뜻에서 다세간의 국가장으로 결정하고 영결식장은 올림픽공원으로 정했습니다. 김부겸 한국 총리는 조사에서 이 자리는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영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단 등 50명 이하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FDA는 29일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해당 연령대 어린이에 백신 접종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FDA 자문위원회는 백신 접종의 잠재적인 위험보다 이점이 훨씬 크다면서 어린이들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그동안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 연령대 어린이 약 2,800만 명에 대해서 접종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성인 투약분의 3분의 1이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됩니다. FDA의 긴급 사용이 승인됐지만 곧바로 접종이 시작되는 건 아니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CDC 자문기구는 다음 주 초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백신 접종 방안에 대해서 권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무인기 사령부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9일 이란 혁명수비대 무인기 사령부가 이끄는 사이드 아가자니 준장과 무인기 관련 업체 두 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오만회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선박 피습 사건과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급의 배후로 이란 무인기 사령부를 지목하고 이란의 무인기 능력 강화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인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드 하티브자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미국의 모순된 행동을 보여준다면서 바이든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수단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맞서서 군부가 수도 하르툼 등 주요 도시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단 군부 지도자인 압델 파타 알 부루안 장군은 지난 25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와 민간이 공동 운영하던 과도정부를 해산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반대 세력은 이후 곳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왔으며 30일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100만인 행진 시위를 예고해왔습니다. 시위대는 우리는 민간정부, 민주국가를 원하는 것뿐이라면서 군은 군대로 돌아가고 함독 총리에게 다시 권력을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뷰이 뉴스 박영섭입니다.
저승에서 잠시 세상에 온 조블랙은 수잔을 만나러 갔다가 병원에 입원해 자신을 알아보는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외롭지 않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8년 미국에서 개봉한 마틴 브레스트 감독의 공상 애정 영화 조블랙의 사랑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사랑과 죽음이라는 다른 것 같은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등장하는데요. 브래드 피트, 앤서니 홉킨스, 클레어 폴라니 등이 출연했습니다. 삶과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에 성공을 거두고 화려한 저택에서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삶을 보내고 있는 윌 페리시 회장.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립니다. 첫째 딸 앨리스는 곧 다가오는 아버지의 65세 생일 파티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요. 하지만 윌은 이 모든 게 번거롭기만 하죠. 병원에서 내과 수련회로 일하고 있는 둘째 딸 수잔은 어느 날 한 카페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고 둘은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남자는 수잔과 아쉽게 헤어지며 돌아서지만 차마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쭈뼛쭈뼛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말죠. 그날 저녁, 윌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밤마다 나타났던 목소리의 주인공 저승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아침에 커피숍에서 수잔을 만났던 남자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윌은 저승사자에게 조블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윌의 생일파티 때까지 윌의 집에 머물기로 하는데요. 수잔은 자신의 집에서 만난 조에게 금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조 역시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조는 윌에게 수잔도 함께 저승으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하고 마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머스 뉴먼의 The Next Place, 다음 장소였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은 시각장애를 가진 퇴역장교와 소년의 우정을 감동적으로 담았던 영화, 여인의 향기를 연출한 마틴 브레스트가 감독하고 제작을 맡은 작품입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각본은 1934년 영화, 명절에 나타난 저승사자를 기반으로 보 골드만, 케빈 웨이드, 론 오스본, 제프 레노가 함께 썼는데요. 윌 페리시 회장 역할의 앤서니 홉킨스와 저승사자 조블랙 역할의 브래드 피트는 1994년 영화 가을의 전설 이후 두 번째로 콤비를 이뤄 이 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 화려한 윌리엄 페리시의 시골 저택 장면은 미국 뉴 잉글랜드 로드 아일랜드주의 알드리크 저택에서 촬영됐는데요. 수잔과 조블랙이 처음 만난 곳인 커피숍 장면은 미국 맨해튼 브로드웨이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머스 뉴먼의 Everywhere Freesia, 모든 곳을 프리지아 꽃으로, 워크웨이, 복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서 둘째 딸 수잔 역할의 클레어 안토니아 폴라니는 영국 배우입니다. 폴라니는 영국인 엄마와 이탈리아 음악 매니저 아빠 사이에서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요. 폴라니는 11살 때 예술교육학교 런던에 입학해 연기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학교에서 6년 동안 발레를 공부해 호두까기 인형과 지하세계의 오르페우스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폴라니 부모는 폴라니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더 넓은 캐스팅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199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고요. 폴라니는 1993년 TV 드라마 미니시리즈 JFK Reckless Youth와 1994년 영화 폴리스 아카데미 7 모스크바 임무에 캐스팅됐습니다. 폴라니는 1995년 영화 몰레치와 1996년 영화 바스키아로 차츰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영화 조블랙의 사랑으로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나의 마음속으로, 바실, 패스워드, 메달리온 등이 있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서 미남 저승사자 조블랙 역할을 맡은 윌리엄 브래들리 피트는 상담교사인 엄마와 트럭회사 사장인 아빠 사이에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미주리 대학교에 진학해 광고를 중심으로 저널리즘을 전공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 브래드 피트는 자신을 다른 세계로 이끌어주는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서 영화를 제작하는 곳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1987년 주간 연속극 Another World로 첫 TV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1991년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 출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이후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가을의 전설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한 영화에서 주연을 맡게 됐죠. 브래드 피트는 1996년 영화 12 몽키즈로 골든글로브 나무 조연상을, 2020년 영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로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매력 있는 남자 중 한 명으로 세계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브래드 피트의 대표작으로는 영화 오션스 11,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등이 있고요. 2019년 영화 더 킹 헨리 5세를 직접 제작하고 한인 이민자 가정의 얘기를 그린 영화죠. 한국 배우 윤여정 씨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긴 2020년 독립영화 미나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마스 뉴먼의 Cheek to Cheek, 뺨과 뺨을 맞대고 이어서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 마틴 브레스트 감독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해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를 다니다가 1977년 장편 영화 핫 투마로우로 데뷔했는데요. 1979년 영화 고잉 인 스타일을 만들고 1984년 에디 머피 주연의 영화 베벌리 힐스 캅으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코미디와 드라마를 능수능란하게 조율하고 연출하는 솜씨로 많은 제작자로 하여금 그를 찾도록 만들었는데요. 1988년 영화 미드나잇 런 이후 마틴은 여전히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브레스트 감독의 대표작인 1992년 영화 여인의 향기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요. 주연 배우 알파치노가 이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토머스 뉴먼의 Whisper of a Thrill, 속삭임의 설렘,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은 저승사자가 나타나 회장 위를 데려가기 전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구경하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다른 많은 나라에서 그렇듯이 문화적 측면으로 볼 때 죽음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미국 문화권에서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 선호하는데요. 죽음이 가까울 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사람을 상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연예계 스타가 젊은 시절 세상을 떠난 경우 특히 그렇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 팝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무대 공연은 계속해서 모방해왔습니다. 또 다른 컬트 인물은 죽은 영화배우 제임스 딘입니다. 그 밖에 영화배우 메릴린 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10년 사이 세상을 떠난 유명인들은 미국 우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고인이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례식에서 울기보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고인을 편안히 보내주며 남은 가족에게 용기를 주는 자리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묘지가 주택가에 있어 죽음을 삶과의 계속된 연결고리로 받아들인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마스 뉴먼의 Fifth Avenue, 5번가, Serve This Purpose, 목적 달성,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은 9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전 세계에서 약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조블랙의 사랑을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수잔이 사랑한 건 누구였을까? 정말 명작이다. 여운이 많이 남는다. 브래드 피트의 1인 2역 연기는 정말 섬세하다. 수잔이 사랑한 건 커피숍 남자가 아니라 조블랙이다. 엔딩이 마음에 든다. 아버지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정말 마음 깊이 남게 된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떠나는 조의 사랑이 감명 깊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워싱턴포스트 평론가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을 보는 순간 브래드 피트와 함께 우리는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배우들만 모두 깨어있는 것처럼 속삭였다 라고 호평했고요. 더 뉴요커 평론가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 관해 궁금한 게 많지만 결국 그들 모두 진흙 속에 삼켜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마스 뉴먼의 Let's Face the Music and Dance, 음악과 춤을 마주해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백만장자인 윌은 둘째 딸 수잔이 남자친구 드루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요. 그러면서 수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 사이에 어떤 감흥도 없고 불꽃도 튀지 않는 죽은 사랑 말고 몸이 붕뜬 기분에 이유 없이 흥얼거리고 팔짝팔짝 뛰는 진짜 사랑에 빠져보렴. 또 인상적인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침내 저승사자 조블랙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 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데요. 그런 조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윌은 조에게 담담히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보내는 게 쉽진 않지. 그게 인생이라네. 이번에 영화 조블랙의 사랑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와 수잔은 헤어지기 전 수잔은 그가 떠날 거라는 걸 아는데요. 조가 수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의 생일잔치 피날레인 폭죽이 터지고 윌은 조와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는데요. 뭔가를 예감한 수잔은 아버지와 조를 따라가지만 이내 둘은 사라지고 조가 순진무구한 얼굴로 언덕에서 내려와 카페에서 처음 둘이 만났던 이야기를 하며 둘이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토마스 뉴먼의 What a Wonderful World. 멋진 세상이에요.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죽음과 함께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이즈라엘 카마카비 볼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멋진 세상이에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TV 방송국, 가정마다 빛이 되는 TV 수상기. 이런 뉴미디어 시대의 안성맞춤인 전형적인 백인 미남. 멋진 구렛나루에 유연한 허리춤사위를 가진 가수.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Because I'm stuck on you. I'm gonna run my fingers through your long black hair, squeeze you tighter than a grizzly bear. Yes, sir, me, I'm gonna stick like glue. Stick because I'm stuck on you. Because I'm stuck on you. Because I'm stuck on you. I'm gonna stick like glue. Yeah, yeah.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흔들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에게 딱 붙어 있을 거야 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Stuck on You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1935년에 태어나서 20대부터 가수 인생을 시작하자마자 대형 스타로 떠오른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들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의 첫 히트곡 하트브레이크 호텔이 발표된 게 1956년. 엘비스 나이 21살 때였고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시작해서 처음 주연을 맡은 영화 Love Me Tender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 주제곡 또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엘비스는 화려한 비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최고의 가수로 사랑받던 엘비스는요. 2년 뒤인 1958년 미국 육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가수들이나 이 배우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거나 하는 공백기가 생기면 그 인기가 조금은 사그라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엘비스는 이마저도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군에 있는 2년 동안 무려 두 곡이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요. 지금 흐르는 이 노래가 바로 두 곡 중에 하나였던 A Big Hunk of Love입니다. I ain't asking what you do. Hey baby, 나는 당신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단지 커다란 당신의 사랑이면 돼요. 라고 노래하는 신나는 락앤롤 음악 A Big Hunk of Love이었고요. 이 엘비스의 군 시절 탄생한 또 하나의 히트곡 Hard-Headed Woman 역시 이 하운드독이나 A Big Hunk of Love만큼이나 신나는 락앤롤 장르예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이 아담과 이브, 삼손과 델리아에게 비교하면서 떠나는 여인의 머리는 너무 단단해져 버려서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며 떠나지 말라는 말을 다양한 비유로 재밌게 표현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Well, a hard-headed woman, a soft-hearted man, been the cause of trouble ever since the world began. Oh, yeah. Oh, yeah.
listen here to me. Don't you let me catch you messing around that apple tree. Oh, yeah. And listen to what we'll begin. And picking fingers out my curly hair.
Oh, yeah. 익살스러운 가사에 딱 어울리는 그런 멜로디죠. 군 입대 뒤에도 여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엘비스의 Hard-Headed Woman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군 생활 중에도 별다른 공백이 없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엘비스는 1960년 제대 후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되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엘비스의 수많은 히트작품인 영화와 또 영화 음악들이 제대 직후였던 이때에 바로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1962년에 나왔던 Return to Sender라는 곡은 엘비스 음악 중에 최고다라는 이런 찬사를 받을 정도로 또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난히 현란하게 골반을 움직이는 춤을 췄던 탓에 엘비스는 펠비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펠비스란 골반을 뜻하는 영어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이 트위스트 춤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엘비스만의 독특한 그런 골반 움직임이 돋보이는 그런 춤입니다. 음악에 몸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이 흥겨운 멜로디에 몸을 한번 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엘비스의 그 허리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엘비스가 불러요. Return to Sender. Return to Sender. Return to Sender. I gave a letter to the postman. He put it in his sack. Bright and early next morning, he brought my letter back. She wrote upon it, return to sender, address unknown, no such number, no such song. We had a quarrel, a lover's spat. Dropped it in the mailbox as in a special deed. Bright and early next morning, it came right back to me. She wrote upon it, return to sender, address unknown, no such person.여자친구와 싸우고 화해의 의미로 편지를 보내지만 이 여자친구는 그 편지를 자꾸만 되돌려 보낸다는 가사의 Return to Sender였어요. 이 뚜렷한 이목구비와 185cm나 되는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정장바지를 입고요. 이 조금은 부끄러운 듯한 미소를 겸비한 채로 엉덩이를 막 흔들며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자 수많은 여성 팬들은 그 편지 절대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게요 라고 화답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그 시절 엘비스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무척 애틋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엘비스의 인기를 힘입어서 이 엘비스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산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바비삭스라고 하는 이 발목까지 오는 양말이라든지 뭐 블라우스, 신발, 아니면 하운드독을 상징하는 오렌지 색깔의 립스틱 등등 수많은 엘비스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도 수익을 올렸던 엘비스는요. 짧은 시간에 정말 엄청난 재력가로 등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명성이 그의 삶을 비극으로 이끌었던 게 아닐까요? 그의 나이 38세였던 1973년부터 피곤할 때는 또 피곤함을 잊게 만들어주는 각성제 아니면 진정제 이런 각종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된 엘비스는 마약에도 결국 또 노출되게 되면서 1977년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화려했던 별이었기에 갑작스러웠던 그의 죽음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42년이라는 짧은 생을 찬란하게 빛나는 별로 살다간 엘비스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 시절 최고의 가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곡으로는 이 엘비스의 나이 32살에 그에게 그래미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바로 그 노래 How Great Thou Art,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는데요. 이 그래미상이라는 것은 음악인이라면 꼭 한 번쯤 받고 싶어 할 만큼 권위가 높은 그런 상이에요. 이 그래미상 시상식은 1959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엘비스는 모두 종교 음악인 복음성가 앨범으로 세 번이나 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67년 제일 처음 그래미상을 엘비스의 품에 안겨준 곡이 바로 이 노래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지난 4주 동안 함께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와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V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뉴스입니다. 주요 20대국 G20 정상회의가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했습니다. 31일까지 이틀 일정인 이번 G20 정상회의는 2019년 이래 2년 만에 첫 대면 회의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은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올해 회의는 세계 경제와 보건,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가능 개발 등 세 번의 전체 회의로 진행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G20 정상들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전 경제와 보건을 주제로 한 1차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4개국 정상 간의 별도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 보건 협상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28일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 복원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4개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율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31일에는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한 2차와 3차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제13대 노태우 전 한국 대통령의 영결식이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정책 등의 업적과 88 서울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리는 뜻에서 닷새간에 국가장을 결정하고 영결식장은 올림픽공원으로 정했습니다. 김부겸 한국 총리는 조사에서 이 자리는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영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50명 이하의 인원만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부 FDA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FDA는 29일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해당 연령대 어린이의 백신 접종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DA 자문위원회는 백신 접종의 잠재적인 위험보다 이점이 훨씬 크다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그동안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 연령대 어린이 약 2,800만 명에게 접종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성인 투약분의 3분의 1이 3주 간격으로 2번 접종됩니다. FDA의 긴급 사용이 승인됐지만 곧바로 접종이 시작되는 건 아니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CDC 자문기구는 다음 주 초에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 무인기 사령부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9일 이란 혁명 수비대 무인기 사령부를 이끄는 사이드 아가자니 준장과 무인기 관련 업체 두 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올해 오마네에서 잇따랐던 선박 비습 사건과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습의 배후로 무인기 사령부를 지목하고 이란의 무인기 능력 강화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한 한편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인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드 하티브 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새로운 미국의 제재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수단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맞서 군부가 수도 하르툼 등 주요 도시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단 군부 지도자인 압델 파타 알 부루안 장군은 지난 25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간 주도의 과도 정부를 해산시키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반대 세력은 이후 곳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왔으며 30일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100만인 행진 시위를 예고해왔습니다. 시위대는 우리는 민간 정부, 민주국가를 원하는 것이라며 군은 군대로 돌아가고 함독 총리에게 다시 권력을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30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